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7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왕 다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상과 하랑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의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게 향한 분노를 다 내가 내놨느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주리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8장 17절에서 19장 7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아수르는 두 번째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 랍사게를 비롯해서 세 명을 사신으로 보내와서는 망언을 했습니다. 유다의 기마병이 2,000명 있으면 말 2만 마리를 2천 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병력도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굉장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유다는 아수르의 지극히 작은 지휘관, 우리나라로 하면 삿도,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삿도 정도도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에서도 세 사람을 보내어서 응대했는데 그 랍사게에게 유다말 말고 아람말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죠. 예, 멸시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랍사게는 항복하고 아수르 지역으로 가면 그곳에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거고 떡과 포도원도 있고 감람류와 꿀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곳 가나안과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 반응 때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와 제사장 중에서 원로들을 보내어서 그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딱 한마디로 답을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네, 산헤립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번째 침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게 될 것인가가 오늘 나누게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음을 안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음을 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뭐 신문 방송에서 봅니다. 권력이 그렇고요. 또 경제가 그렇고요. 또 주변에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자신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예, 그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인데 다른 산에서는 그게 하찮게 보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자기에게는 옥을 가는데 굉장히 요긴한 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지석입니다. 자기 산에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인간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1차 침략 때 산헤립 왕에게 사죄하고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배상금으로 주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들을 통해서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보냈죠. 그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또 삶에서 이전의 실수와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요. 계속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실패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그때 뭐가 안 좋아서 그랬다든지 자꾸 핑계만 댑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또 핑계를 대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에 그렇게 핑계대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중요한 것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무엇을 할 때 되지 않을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답을 똑바로 찾은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길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 이것이 유다에게는 또 히스기야 왕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은 이야기를 듣고 아 역사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생각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마음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면 아마 우리 자리에 있지 않을걸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시편 73편 28절 암송해 봅시다. 다 같이 다니엘 6장 10절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좋은 습관,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살아갈수록 더 또렷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국난의 위기 어떻게 되는지, 예, 8절에서 19절을 제가 코람데오라고 했는데,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람데오를 신전의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직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A번, 라기스로 돌아가던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거기서 거기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여 어디에서 합세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예, 림나에서 합세했다고 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48km 지점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다음 가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라기스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남쪽의 첫 왕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왕이 애굽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11장 15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라기스가 나옵니다. 예, 당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늘 대적은 그 반 아수르 동맹을 이끌던 애굽과 거기에 동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가장 큰 적대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그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라기스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라기스를 치고 그 랍사게 비롯해서 다른 장군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서 그 위쪽으로 한 15km 북쪽에 있는 곳에 림나가 있거든요. 거기로 간 것으로 보아서 라기스는 이미 정복을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B번, 아수르 왕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하길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습니까?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디르하가와 히스기야 왕이 서로 협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디르하가와 이렇게 유다와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에 와서 친다든지 아니면 애굽과 싸우고 있는데 유다가 와서 친다든지 이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이 구스는 애굽의 지배에서 독립을 했고 후에 애굽을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구스 왕은 에디오피아와 애굽을 다스린 왕입니다. 지금은 그 아프리카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 그 수단이 있고 그 밑에 남수단 그 오른쪽에 그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집트 그 밑에 수단인데 그 그 이집트의 남쪽과 수단의 북쪽이 있는 그 지역쯤으로 보입니다. 예, 그곳을 지금 구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스 왕은 에티오피아를 다스린 왕이라기보다 에티오피아를 포함해서 애굽을 다스린 왕이다라고 봅니다. 예, 속지 말라는 것은 그가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즉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이니까 속 그 하나님의 그 신은 그 높은 신 아니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절에서 13절은 당시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그 나라를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지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산헤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말씀 정도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10번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은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았답니다. 이 14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편지를 접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당면한 일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시는데 그 상황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1차적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어떤 국가 간의 외교 문서가 아니라 이 공식적인 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갖고 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의 1차 침입 때 반응을 상기시켜줍니다. 예,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고도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금이 없어가지고 그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줬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홀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했습니까? 15절 볼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천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입니다. 즉 홀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아수르가 세상의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위기에 처한 유다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입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속으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도 속으로는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 내 삶에 관심은 갖고 계시나?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가 모호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입으로 내뱉는 말과 중심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서로 상이한 분일 때 기도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예,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어도 실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고백하는지 여기고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번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보시기를 간청하며 산헤립의 어떤 말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림이 그려지듯이 간청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 장면이 연상되게 합니다. 정말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또 여기 황폐하게 하다는 파멸시키다의 뜻인데 특히 전쟁과 같은 무력으로 황폐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황폐하게 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헤립이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황폐화시켰는데 결국 자기도 뒤에 나오겠지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 그 황폐화된 거죠.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불에 던져 태운 산헤립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을 태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F번 유다가 겪고 있는 국난의 위기처럼 당신의 삶이 위기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그때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생에서 위기 또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이 달라집니다. 뭐 애들이 많이 까불면 그런 거 있죠. 뭐 총량의 법칙. 제가 여기서 말은 제대로 다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G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총량의 법칙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인생에서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를 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겪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위기나 고난의 상황에서 을 만날 때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되면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그랬듯이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강조합니다. 예,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믿음이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그 비슷한 일을 만나면 이제는 더 크게 미칩니다 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럼 평생 그러다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느님이 한 이 망언과 만행을 다 아시죠? 예,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개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길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주시고요. 또 그것을 내가 피해가야 되는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을 하게 하시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길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거 얻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첫 단계입니다. 큰 4번 20절에서 37절은 제가 동문동답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동문서답이죠. 예, 물음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할 때 동문서답한다고 하잖아요. 예, 히스기야가 묻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셨다고, 예, 제가 동문동답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서문서답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A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까? 20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예, 내게 기도하는 것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 지금 동사의 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 또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긴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거 허공에 치는 메아리고요. 우상에게 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B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산헤립을 멸시하고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1절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예,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멸시하다, 비웃다, 예, 머리를 흔들다, 이 동사를 다 완료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전쟁을 주관하시고 종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머리를 흔들다는 조롱하다의 뜻이거든요.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 도망가는 산헤립 또는 아수르를 유다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사의문과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아수르 왕의 교만을 질책합니다. 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는 것은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표현인데 실제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홍해를 말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요. 10번 산헤립은 자신이 애굽의 강들을 말렸다고 하지만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와 같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 정해두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5, 26절 볼까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먼저 작정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주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신비합니다. 예. 또 그래서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고 강하게 보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지라도 무너져서 무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고대에 이 뭐 지금 아수르 제국, 그다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당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뭐 미국이, 중국이 지금 뭐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예, 여기 힘이 약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손이 짧아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2016년 우리 교회표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였죠. 예, 짧지 않다는 거죠. 힘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 들의 채소와 푸른 풀, 지붕의 잡초,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는 모두 나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그 나라들을 다 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그 사실을 몰랐고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안 것입니다. 뒤번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에 거쳐 출입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다 알고 계신다며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27, 28절 볼까요? 내 거처와 출입과 내가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예,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만행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속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심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리는 것은 덫에 걸린 짐승을 다룰 때의 동작인데 아수르가 전쟁 포로를 이렇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예, 산헤립도 똑같이 당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또 알고 계심에도 당장 그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도 혹시 그렇다면 예, 기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데 그때는 빨리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꼭 노래 두 곡 중에 한 곡 부르게 됩니다. 한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 또 한 곡은 늘 말씀드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이 두 노래를 안 부르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3년 후에는 열매를 심고 거둘 것과 유다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올 것 등의 말씀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9절에서 31절 볼까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년에는 포도원을 심고 거두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땅이 황폐화되어서 첫 해, 둘째 해에는 농사를 잘 못 짓게 되더라도 그 땅이 이제 다 복원이 되어서 3년이 되는 해에는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피하고 남은 자는 아수르의 포위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열심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열심을 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 가족에게 1억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집안에 재산이 1조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은 별 문제가 아니겠죠. 예, 그거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1억 원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능을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아도 1억 원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을 만들어내려면요. 은행 수없이 드나들어야 되고요. 은행 다 내겠죠. 그러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돌아다녀야 되고요. 사채업자 만나야 되고요. 친인척 만나야 되고요. 지인들 만나고요. 그렇게 다 돌아다녀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거 보지 않을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뺏기지 않게 하실 것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시는 거예요. 네. F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결국 이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누구를 위해서라도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32에서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한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예,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예루살렘 공격이 실패할 것을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예, 그 뭐 이르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 못하고 뭐 방패를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예, 이것이 요 네 가지가 당시 그 공격하는 전형이었거든요. 그 제일 먼저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그 상대방 적국이죠. 예, 공격하는 이쪽에서 그 고개를 내밀지 못하도록 무차별하게 쏘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이제 방패를 들고 나가서 무슨 사다리 같은 것 그 성벽에 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성벽 높이와 똑같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공성태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28절에서 말씀했던 원래 네가 돌아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구원이 왕이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아수르 왕과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윗을 위해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한 번씩 나오는데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7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를 쳤을 때 몇 명의 사람이 송장이 되었습니까? 35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18만 5천 명. 예, 이 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한 그날 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행하신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의 죽음은 랍사게를 앞세워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죠. 예, 근데 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초자연적인 역사? 예,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무슨 전염병이 돌아도 하루만에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원 때 그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2천 명인가 중에서 12만 명이 이렇게 자중질환이라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권력, 경제력 등이 한순간에 무력, 예, 없을무힘력, 무력한 것이 될 수 있고 헛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H번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까? 36, 37절 볼까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하여 왕이 되니라. 에살핫돈이 왕위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 니느웨는 산헤립 왕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요나스에 보면 그 주위를 도는데 3일길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3일길이 걸리면 이게 큰가 작은가 잘 확인이 잘 안 되실 텐데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3일길을 돌리면 그 둘레길이 한 100km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서울이 굉장히 크지만 원래 서울은 그 한양 사대문 뭐 사소문 아닌 한양이지 않았습니까? 그 둘레길이 한 20km가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보다 몇 배가 큰 거죠. 예, 뭐 유럽 같은 옛날부터 있던 그 도시들에 보면은 뭐 런던, 파리, 뭐 로마가 그 시내는 다 작습니다. 다 걸어 다닐 정도예요. 예. 아무튼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니스록 그 신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37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왜 했냐면 이 그 두 사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아들이었대요. 예, 왜 이걸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한테 두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은 도망가고 다른 아들이 지금 왕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그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이 아수르의 신, 그러니까 이 니스록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또 승리하는 신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서 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바뀌어 가는데요. 그 4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15절에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19절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물고기 잡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직은.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여인의 호칭이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예,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예, 처음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1인칭의 하나님. 그래야 친밀해질 수가 있겠죠.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심 또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행하심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송창식 씨가 옛날에 부른 노래 중에 왜 불러라는 노래가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뭐 토라질 땐 무장하더니. 이 절은 이렇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안 들려.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한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변함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열왕기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저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듣는 상황은 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국난의 위기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아수르 제국 사라지고 없어요. 또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좀 있으면 이 바벨론 제국도 사라져요. 좀 있으면 곧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들은 다 사라지고 한없이 힘없어 보이는 약소국만 살아있습니다. 한 번씩 따끔씩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는 뭐 과거에는 공룡도 살고 매머드도 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고 강대한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예, 뭐 공식적으로 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예, 그 호랑이는 없대요. 산에 있으면 호랑이가 다 잡으면 호랑이만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없이 약간 토끼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강한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했지? 하등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한없이 강해 보였던 제국은 다 사라지고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굉장히 또렷하게 확인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예, 다니엘과 함께 예,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 한번 또 열심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국난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도움만 구하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국난의 위기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했던 것도 큰 도전이 되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이 앗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앗수르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 보이는 것이나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유한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느님을 향해 창문을 열린 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렷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각 구역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